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웅식입니다. 네, 저는 그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50대 이상 그 장년 교구인 6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12살 된 아들과 이제 9살 된 아들인데요. 그 첫째는 이제 오다윗이고요. 둘째는 오다니엘입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이제 이름을,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결혼 전에 아내랑도 이제 상의하고, 이름을 세 개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오, 다윗, 에스더, 그리고 오, 다니엘 해가지고, 다윗, 에스더, 다니엘 해가지고 세 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리고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 정말 아들이기를,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하여튼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했는데, 감사하게도 첫째는 이제 다윗,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둘째도, 당연히 둘째도 하나님께서 딸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제 그 산부인과에 보통 이제 임신하고 몇 주 정도 지나면 성별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들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와봐야 아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그 이름을 태명을 에스더라고 정했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에스더 불러주고 하다가 나왔는데 다니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윗, 다니엘이 낳고 셋째는 이제 포기하고 아들만 둘 열심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는 뭐 부모학교 강사라고 하기에 뭐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강사님들 중에 보면 뭐 자녀들 넷 키우고 뭐 다섯 키우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그냥 아들 둘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신학 전공자이지 사실 목사로서 뭐 교육학 전공이 아닙니다.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뭐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주로 이제 교육부서 이제 많이 섬기면서 조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목사로서 그 중등부 전임 목사로서 한 5년 정도 하면서 좀 그 청소년 아이들 좀 많이 알아간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모학교 강사로서 사실 자격이 있을까 처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는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녀는 엄마가 키우지 아빠가 별로 키우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거의 저는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애들 자고 있거나 애들 있으면 애들 잘 있구나 그냥 웃어주고 애들 좋구나 사실 그럴 때가 많았고 거의 주 양육자는 엄마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양육자로서 뭘 많이 말할 수 있을까 조금 그런 고민들도 이렇게 살짝 됐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하면 아마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도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었는데도 그냥 뭐 실패하고 넘어진 이야기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조금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정마다 워낙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아이들 생각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적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쭉 이제 명단을 좀 살펴봤는데 뭐 임신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아이들 한 명부터 또 네 명까지 다양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아이들 연령대도 너무 다르고요. 뭐 이미 많이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속에 어떤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주제가 이제 부모 학교이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뭐 혹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없는 그 다른 분들에게 뭐 오웅신 목사님 가정은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전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지금 교회 학교에 그 저희 집 아이들 다윗과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고 있어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아빠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너 그랬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는 저처럼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키우는 그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나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무난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강의를 보니까 또 워낙 또 그런 쪽으로는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는 그 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두 형제로 저 컸습니다. 두 아들로 제가 컸고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 두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직접 제가 이론적으로 아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좀 직접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교단교회에서 보면 그 교회 부교역자로서 젊었을 때는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목회 경험을 좀 해보고 또 배우기 위해서 좀 교회를 한 2년이나 3년 정도 텀으로 젊었을 때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가볼 그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늘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 배운 게 전부라고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시기부터 해서 조금 가능하면 조금 교회를 너무 한 곳에만 오래 있지 말고 좀 옮겨 다니면서 좀 다양한 목회 철학들을 좀 배워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3년 정도 텀을 가지고 저는 좀 교회를 자주 옮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교회적인 분위기와 그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옮겼던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2010년도에 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청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한 3년 정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로 올라와서 또 3년 정도 이제 교회에 있었고요. 또 다시 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말에 제가 100주년 기념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임 교육자로서 4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또 제가 잠실에 있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교육자 아이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들은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또래들과 계속해서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는 그때는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힘들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스트레스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우리 첫째 아들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말에 서울로 와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왔는데 우리 첫째 다윗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응하는 게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부산에 있던 교회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당장 뭐 서울에 와서도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뭐 교회마다 다 이제 목회 철학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다윗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 교회는 이제 8층 정도의 건물이었는데요. 이제 옥상에는 그 풋살장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할 수 있는 풋살장이 있었고 또 8층에는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7층에는 이제 당구장이 있었고요. 또 뭐 6층에는 뭐 탁구장이 있고 또 아이들 놀 수 있는 그 키즈 놀이터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또 1층에 가면 또 교회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또 언제든지 또 놀 수 있는 뭐 좀 그런 조금 아이들 입장에 되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는 약간 조금 아이들 입장에는 조금 엄숙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좀 되게 힘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의 한 1년 동안 저한테 아빠 부산에 다시 이사 가면 안 돼? 다시 부산에 가고 싶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막 치는 겁니다. 다윗이가 이랬다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뭐 이런 선생님이 이제 그 제 아내한테 가끔 이제 전화가 오면서 뭐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모인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어린이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쪽으로 상담들을 받았어요. 상담들을 받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큰 그게 뭐였냐면 이슈가 그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거예요, 아이가. 보통 IQ 70 이하면은 이제 그 지적 장애 3급 진단을 받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73이라는 겁니다, IQ가. 사실 저는 깜짝 놀랐죠. 아이가 뭐 좀 사고를 치고 그래도 뭐 걔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고 말을 못 하고 그런 느낌은 사실 지금까지 별로 못 받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고 그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는 아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낯선 환경에 왔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 때로는 그게 다른 안 좋은 방법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뭐 돌고래 IQ도 80에서 90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73?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한동안 좀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가 또 혹시 또 어떤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애기 엄마가 이제 학교 가면 늘 이제 방에서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 닫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올 때까지 그런 중보하는 시간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IQ가 한 20 정도가 올랐어요. 20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면 사실 뭐 교육적인 걸 좀 더 한다고 해서 IQ가 막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0 이상이 어쨌든 돼가지고 그건 이제 표준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평균 범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몇 주 전에 다시 또 검사를 했어요. 전체적인 또 검사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IQ 같은 경우는 90에서 110 딱 그 평균 범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평균 범위 90에서 110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 110으로 생각하자. 제 아내랑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큰 문제는 지금 없고 학교에서도 좀 그렇고 많이 그래도 안정을 찾아서 이제 감사하지만 그래도 늘 둘째랑 비교했을 때는 좀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고 그래도 좀 기도를 많이 더 하게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저희 집 같은 꼭 경우뿐만 아니라 뭐 많은 집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그 웬만한 문제는 뭐 마음을 그렇게 막 요동치지 않고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편입니다. 또 목사로서 오래 지내다 보면 웬만한 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편인데 제일 힘든 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오는 문제가 사실 늘 힘듭니다. 마음이 뭐 특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오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그게 참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갈등하면서 또 우리가 부모 학교 강의를 듣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절대적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에 보면 이제 올바른 자녀 교육이란이라고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어떤 뭐 대치동 엄마들이 깜짝 놀란 뭐 수학 공부법, 뭐 누구누구의 뭐 자녀 교육법, 뭐 자녀 교육의 법칙 이런 책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나름의 어떤 전문가들이 쓴 책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좋은 내용들이지만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다 적용해야 돼라고 딱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나 눈높이들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정말 성향이 다 달라요. 저희도 첫째랑 둘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정말 성향이 다릅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꾸준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수영을 하고 또 지금 농구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에서 그 일반적인 레벨 테스트 기준으로 그 마스터 레벨에서도 가장 높은 그 마스터즈 엘리트 기준이라고 있는데 그 마스터즈 엘리트 기준이 100m 개인 혼영, 뭐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기준을 보면은 2분 10초대로 통과를 하면 마스터즈 엘리트더라고요. 제일 높은 기준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다윗이 얼마 전에 그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 했어요. 처음 그동안은 뭐 기록 같은 거 안 되다 처음 재봤는데 1분 40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기 수영장의 어떤 원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높은 거라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좀 뭐 수영 선수 쪽으로도 이게 그 추천해 줄 정도로 어떤 운동적으로는 좀 탁월하게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공부하는 거나 그런 건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늘 그 집에서 이제 아내가 뭐 수학 가르치고 하는데 하려면 늘 싸우고 보면 늘 큰 소리가 날 때가 참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은 더 낮춰서 하자 뭐 그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둘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운동을 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수영을 전혀 못 하고요. 좋아하는 게 보면 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뭐 피아노, 미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피아노 학원 보내달라 뭐 해가지고 또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고 또 미술 학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미술을 그냥 하고 있는데 늘 집에서 하는 게 보면 그림 그리고 책 읽고 둘째는 늘 그렇게 좀 되게 정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름 때문인가 첫째 다윗은 다윗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애가 용감하고 겁이 없고 그런가 둘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가 되게 정적이고 조용하고 그런가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든지 한 가지 어떤 방법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좀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눈높이에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좀 존중해주면서 어떤 부모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아이가 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을 못하니까 좀 잘 들어주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 뜻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첫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인데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키우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좀 책임을 저는 좀 많이 떠넘겼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못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아이가 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막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순리대로 잘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워낙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만나서 뭐 거리와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어떤 섭리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이 같은 종교 어떤 같은 종족, 같은 사회적 배경 안에서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에서 그 메소보다미아에서 나홀의 그 성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에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물을 그 줄 뿐만 아니라 낙타의 물까지 준비를 해주죠. 그리고 리브가의 아빠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자처지정의 어떤 이야기들 듣고 10일 후에 이제 리브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기회를 잡죠. 그리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는 만나게 되고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이 결혼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사실 문제인데요. 그 두 번째로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쌍둥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 출산을 하게 되고요.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은 혹시 성경책 있으신가요? 따로 혹시 가지고 오시나요? 모르겠는데 이제 혹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성경책 있으시면 좀 말씀을 같이 좀 찾으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를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20년 만에 얻은 자녀들입니다. 좀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결실로 얻은 그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속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는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중에 자녀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자,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이제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이 맏아들 에서는 잘 채워주기 때문에 이삭은 그를 사랑했었고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씩씩하고 듬직하고 어떤 활동적인 사회성이 강한 에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요. 또 매일 어머니 곁에서 집안에 집안일만 하는 야곱은 별로 볼품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리브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모성애로서 특별히 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조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빠 같은 경우는 좀 첫째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좀 막내 쪽,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지 막내 쪽을 더 이제 좀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지나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은 우선적으로 부모들의 편애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 상대가 되고 또 미워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사랑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지 못하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어떤 자녀들은 뭔가 이게 뒤틀어진 그런 모습으로 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조금 아 이때는 내가 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라는 생각되는 이유가 있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서울 잠실에서 살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세 살이 많으니까 네 살 때였어요. 네 살이었는데 한창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인 아이다 보니까 네 살 때 어디 많이 다니고 싶고 뭔가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둘째 출산하고 나면은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주로 이렇게 집에서 한동안 있으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딴에는 뭐 첫째를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에 뭔가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제 아내랑 이제 둘째는 이제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그러고 전 첫째만 데리고 좀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뭐 운동하러 가는 데라든지 하면서 첫째 좀 놀도록 많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자, 그런 가정에 있다 보니까 첫째는 조금 이제 엄마한테 그 관심과 돌봄을 많이 받지 못했었고 또 저도 뭐 둘째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지 못했었고 또 제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아 쉬는 날 좀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첫째 데리고 좀 바깥에 나가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조금 나중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첫째한테는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둘째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불통인데요. 창세기 2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라고 합니다. 이때 리브가가 80세였던 나이가 80살이었을 텐데 이삭과 아들 에서의 대화를 엿듣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을 봤을 때 이제 부부가 서로엔 잘 이렇게 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이삭이 어느 날 에서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정상적인 화목한 부부라면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언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하려고 한다라고 좀 서로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리브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행동을 액션을 나중에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뭔가 이렇게 불통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어느 노부부가 이제 6년째 이제 메모지 대화를 하다가 이혼하게 됐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도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26장 이제 6절하고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뭔가 그 이후로 그 상황들 속에서 리브가는 되게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자신의 어떤 남편이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서운해지고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뭔가 부부간의 관계가 서운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 그 야곱과 에서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부부 관계가 노년에 뭔가 더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장자권을 사고파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우리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야곱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에서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야곱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장자가 되지 않아서 내가 형이 아니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욕망 속에서는 내가 장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이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사게 되죠. 어쩌면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이렇게 잘못되었죠. 그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아버지한테 뭐 사랑을 더 이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형제 관계 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사고 팔고 아니 그냥 주는 거 사실 먹는 거 가지고 그냥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뭔가 그 관계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그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뭐 그 장자권이라는 게 뭐 그냥 금방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닌데, 아, 그냥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분별력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팥죽 한 그릇 그냥 줘야 되는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강교한 그런 인물이었음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고 나서 이후의 일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부모가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자신을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던 이삭에게도 실망해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부모와의 어떤 그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어머니와 힘을 합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그 23절에 나오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되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뭐 그 말씀들을 늘 생각하고 있어서 에서가 축복 기도를 그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했었을 때 그걸 내가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남편을 속이기로 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그 어머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첫째, 둘째를 다 사랑하면 첫째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이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의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의심을 해요. 야곱에게 계속 뭔가 아, 이상한데 에서가 아니라 뭔가 야곱한테 뭔가 의심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야곱은 뻔뻔하게 아버지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뭔가 가족 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워낙 가족들끼리 막 서로 편먹고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속이고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에서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평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좋지도 않았는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그 빼앗아 가니까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서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동생을 죽여야겠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는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그 잘못된 그런 가족 관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리브가와 이삭은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뭔가 점점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하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화목하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 다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뭐 부부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뭐 잘하고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부와의 어떤 사랑과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도 늘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같이 뭐 간단하게 이제 퐁도 하고 좀 뽀뽀도 하고 그게 사실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것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어떻게 애들 앞에서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애들 앞에서 우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뽀뽀는 절대 말고 제 아내는 조금 이제 저랑은 좀 달라서 늘 제가 어디 뭐 교회 가거나 오면 항상 좀 뽀뽀하려고 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조금 거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보면서 아 그게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은 씩 웃습니다. 서로 씩 웃고 약간 좀 오히려 좋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아이들도 좀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좀 큰 편이니까 아이들 좀 떼어놓고 또 부부가 같이 좀 둘만의 어떤 데이트하는 시간도 잠깐씩 이제 다녀오고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막 집중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하라.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외모는 물론 그 성격도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개성의 면모를 보게 되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그냥 조용하고 집안일 하는 걸 좋아했었던 서로 다른 성향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사실 이 부분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간과했어요. 그냥 너는 사냥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집에서 집안일 잘 도와주고 하니까 나는 야곱이 더 좋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서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서로 똑같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잘 이렇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배에서 나온 두 아들도 이 다윗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은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정말 다윗처럼 좀 용감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막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가 이제 첫째를 좀 혼내고 나무라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뒤끝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금방 돌아서면 좋아하고 좀 혼내도 그냥 뭐 편의점 들어가서 뭐 하나 사주면 금방 좋아지고 좀 그런 성향인데 둘째 같은 경우는 혹시 뭐라도 조금 꾸중이라도 들으면 애가 되게 좀 위축되는 성격이에요. 위축되는 성격이고 하루 종일 좀 애가 좀 약간 좀 삐져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고 해라고 하면 둘째는 애가 좀 소심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옵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좀 다르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뭐 훈육이나 교육을 할 때도 약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원 같은 데 보면 이제 형제 할인해가지고 같이 가면 뭐 더 할인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둘이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뭐 둘째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녀도 첫째는 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제 할인한다고 서로 싫어하는 걸 억지로 맞춰가지고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양육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뭐 머리나 이런 지능이나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냥 개성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잘 양육해줄 수 있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아이가 뭐를 좋아할까, 어디에 강점이 있을까,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뭐 조금 늦게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고 특별히 더 강점이 있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가 그걸 잘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더 집중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지 않도록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르치라. 저희 집 애들 너무 많이 싸워요. 이게 뭐 저는 3살 차이라서 잘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주 이렇게 싸우는 편입니다. 또 둘째는 좀 애가 말을 좀 잘하는 편이고 첫째는 그렇게 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둘째한테 좀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좀 제가 첫째 보고 첫째는 힘이 있으니까 둘째 동생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때리지 말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이 때리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둘째가 좀 형을 좀 약간 얕잡아 봐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말로는 이길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해서 둘째한테 뭐라 하는 게 뭐냐면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은 너 친구가 아니야. 너보다 세 살이나 많은데. 형한테 까불지 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데 형제는 같이 사랑하고 서로 같이 가는 거지 서로 뭐 경쟁하는 게 아니고 동생도 늘 보면 형 하는 걸 좀 따라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경쟁의식을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집에서 의도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형제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든지 하면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형이니까 네가 동생을 뭐 이렇게 잘 챙겨주고, 뭐 밥 같은 거 이제 가끔 챙겨야 될 때도 동생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동생은 또 동생이니까 형 이야기 잘 듣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싸우게 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부둥켜 안고 있어라. 잠깐 더 있어라.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예, 또 사진도 찍었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항상 형제의 어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좀 의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자녀들 간의 갈등에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뭐 싸우거나 갈등들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사실 좀 둘이 싸우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어서 뭔가 둘이 싸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제 생각에는 부모가 중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장난감이든 뭐든 그거 가지고 형이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그러면은 야 그건 이렇게 맞는 거고 그건 이렇게 맞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아이들한테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갈등의 요소들을 저는 좀 최대한 그냥 줄여줍니다. 내버려 두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규칙들을 정해서 그 갈등되는 상황이 또 생기면 이야기를 해줘. 그거는 야 형 말이 맞지. 네가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이들은 특히 남자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면 해결이 잘 안 돼서 좀 부모가 지혜롭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좀 중재자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군대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다 어른이 되면 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어른들 다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뭐 운전면허 따는 게 뭐 어렵겠어. 그냥 하면 되지 않는데 제가 막상 커서 보니까 뭐 면허는 어떻게든 땄는데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서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되게 부담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아 이게 어른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렵구나. 군대도 아,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제가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이거 군대를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절대 다시 갈 때는 아니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그랬었고요. 또 결혼도 다 누구나 뭐 결혼하는 건데 나이 때 되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저도 결혼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막 100일 삼기도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 양육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혼하고 한 12년이 지났는데도 아, 눈물 흘린 적 많았고 자녀들 때문에 운 적도 많았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해도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자녀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그 가정 속에서 아,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엄마로서 못해서 그런가? 너무 죄책감을 가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자녀만을 봤을 땐 초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하면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을 그 품고 사랑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또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힘을 내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잘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왔습니다. 예. 예, 없으시군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학교 강의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진실과 정직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람과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모의 성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겠지만 이들 돌봄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부에게 항상 강건함을 주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필요한 부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르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늘 주연 배우임을 잊지 않고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